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 묵상이 마무리되어 사람들이 어렵다 말하는 성막 이야기 묵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또 특별히 성막 이야기를 찬찬히 묵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막 이야기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야 뭐가 이게 대화가 되는데 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힘든 이야기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그저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저 옛날 사람들 이야기로 읽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 이야기 그거는 유대인의 역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이야기 읽기는 하지만 이거 자기들 역사로 유대인들도 자기들 역사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갖 고통과 죄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과 고통에 매인 사람을 풀어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데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 아니거든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언약의 자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거는 언약을 따라 믿음을 따라 되는 거지 혈통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만나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혈통 그걸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네 혈통도 뭔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이미 수천 년 동안 다 뒤섞여가지고 혈통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게 현대 유대인들의 고민거리기도 해요. 그 혈통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찾아내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럴 때 그거는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저 35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사건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 거를 일러서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뭘까요? 이게 만나 먹고 이게 반석에서 나는 물 마신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마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물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뭐 이런 경험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명. 그래서 옛날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성막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거는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시험은 반복적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시험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느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 10절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마. 그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이야기 한번 읽어봐.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걸 우리가 묵상했어요. 아론은요 금송아지 만들 때 적극 협조하고 내지는 좀 앞장섰던 뭔가 보면 좀 제사장으로 세운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론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론은 제사장 노릇할 만한 자격은 없었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할 만한 자격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셔가지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아주 금빛 찬란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묵상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요, 그거는 마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과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컨대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같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격이 없는데 거룩한 옷 입혀가지고 아주 존귀한 제사장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별 자격은 없는데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셔가지고 그 전에 세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제사장 회막문 앞에 데리고 와서 물로 씻으라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씻기시고 옷 입혀주셔서 존귀한 제사장 만들어주신 것처럼 죄오음을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게 될 만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개인을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또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도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보물, 이 모든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공동체를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인데요, 고스란히 가져와서 출애굽 공동체가 그런 사명을 가진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가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 거룩한 나라가 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3500년 전 옛날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옛날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모든 제사장이 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고 지난번에 레위기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가요 레위기에 나와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요. 모든 제사장이 더 거룩하냐?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도 있어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럴 때 이거는요 성막의 확장되고 발전한 형태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이니까 이동식으로 만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나라 이렇게 기본을 기초를 잡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축복송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렇게 부를 때 사실 그거 출애굽기하고 대단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를 세상에 복이 될 만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전반전 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후반전을 뛰고 있는 거죠. 따지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구경꾼이 되려고 그래요. 구경꾼. 우리는 구경꾼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그 거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전반전 뛴 사람들이고 우리는 후반전 뛴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주, 릴레이, 계주로 따지면 앞서 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서 뛴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쫙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그 이름이 쭉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 사람들은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간을 다 뛰었어요. 그리고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죠.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았어요. 그러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우리에게 뛰어야 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구간이 있는데 달려와요. 어제 임직식 하면서 은퇴식 했거든요. 세 분 권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옛날 어른들이, 은퇴하신 어른들이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정년이 돼 은퇴하셨어요. 어제 신참 새로운 권사님 네 분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바톤을 받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 달려갔어요.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져 있는 거죠.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피를 뿌려가지고 맹세한 뒤에도 자기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아멘 했거든요. 아멘. 아멘 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지키겠노라 아멘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하찮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그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반전을 뛰었는데요, 공을 엄청 먹었어요. 이게 뭐 좀 이렇게 점수를 딴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엄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막 성전을 세우라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성막 어떤 성전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지난번에도 본 적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 몸을 가지고 엉뚱한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음행했어요. 음행. 그거를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그런 몸 아니냐. 네가 성도 아니냐. 그러면 너는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사신 그 죄 씻음 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가 네 몸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몸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살렐이나 올리압 같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를테면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데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잘 지어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죠. 그 앞 슬라이드 12절 보시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대충 짓는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튼튼하게 공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었는지를 불로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공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맥락을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 이러면서 항상 양비론자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사람이 양비론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패를 나눠가지고 파벌을 나눠서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속력이 튼튼하지 못한 허술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어갈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구경꾼 아니라고요. 성경을 구경꾼처럼 읽으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훈수두기로 하자면 못 이길 바둑이 없고 못 이길 장기가 없어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요, 손흥민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거기서 이렇게 차야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훈수두기로 하자면 못 이길 바둑이 없지만 실제로 바둑판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훈수두듯이 구경꾼처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 저렇게 한 거 못난 거고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맨날 욕만 해요. 그런데 자기가 선수인 줄을 몰라요. 남 뛰는 거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바톤 들고 뛸 때 어떻게 뛰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성막 만드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보시면 성막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6절부터 하면 8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 17절부터인데 17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7번 나와요. 그런데 40장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읽었던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명령이에요. 성막의 기물을 다 언급하시면서 위치를 다 정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복명복창하듯이 또 성전의 기물의 이름을 전부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위치에 다 놓아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복명복창, 출애굽기가 계속 복명복창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어떤가요? 보시기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창세기 1장의 메아리예요. 사실 창세기 1장이 오늘 본문의 메아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뭐를 기준으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일까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데요,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령이에요.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군대는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이,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안 뛰어가면 이게 완전히 당나라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는 명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한 그날을 기준으로 1년째 되는 날, 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17절이 둘째 첫째 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거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 성막을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도 큰 소리치고 위세 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순종시키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과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세상의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다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순종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은요 가장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순종은 내면의 어떤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열등감에 매인 사람은요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순종이 자기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삶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보기 힘들다니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안 들은 게 뭐 있어요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진짜 어렵습니다. 순종이 쉬우면 뭐하러 성경이 이렇게 순종을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겠느냐고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만큼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도매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다 언급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위치에 놓여졌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철저한 순종인 거예요. 지난번에 성막 설명하면서 이 성막이 전부 조립식이었다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요 다 조립식이에요. 그런데 뭐가 조립식이냐 하면 주로 벽과 뚜껑이 조립식이에요. 아니 기물들은 거의 조립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막의 벽과 지붕이 없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위치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벽과 이 위에 지붕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립식으로 세워진 세마포 울타리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막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요. 그래서 세상과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것처럼 모든 성막의 기물이요 다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각기 서 있어야 될 자리, 발판이 서 있어야 될 자리, 널판이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거를 가로지르는 띠가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가만히 보면요 저 혼자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고리를 만들어서 채에 꿰어서 들고 날라야 돼요.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서로 기대어 설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데요 그분은 진짜로 병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으셔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오셨을 때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도 홀로 설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 부르시고, 예수님도 홀로 뭘 할 수 없어서 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뒤따라 오라고 부탁도 하시고, 예수님도 홀로 설 수 없었는데, 아니 어느 잘난 인간이 나는 다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세상에 혼자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댈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주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만 인간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요. 눈 뜨고 스스로 본능적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는 바닷가 모래밭에 알라놓고 어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태양빛 아래서 모래 달궈져서 스스로 깨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오랫동안 돌봐야 될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돌보고 내버려 두서 보세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누군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에 비치고 사는지를 모르는 교만함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성막에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혼자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만한 성전 교회를 세워가려면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느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지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느냐, 누구와 어깨 걸고 함께 더불어 서 있느냐, 이거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어제 음직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그분들이요 지금은 신실해 보이죠? 신실해요, 진짜로. 신실하시다고요? 신실하셔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진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분은 아내의 눈물이 없었으면 일꾼이 될 수 없었겠구나. 지금은 다 신실하고 지금은 다 멋있죠. 그런데 옛날부터 늘 그랬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50대까지는요 절집을 엄청 다녔어요. 그분은 아무도 그 과거를 몰라요. 그분이 절집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정말 그를 어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도 계세요. 인생이 과정이거든요. 인생이 과정, 인생이 과정.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가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자식을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했던 분이 나중에 뒤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노라 그러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어 살았던 거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지 않고는, 누군가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홀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지탱해 주고 있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건축 재료들마다, 이를테면 성막의 여러 기물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은 조금 부실, 지금은 건축 중, 그런데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함께 서로 지탱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교회까지 자랄지라. 머리는 그리스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요, 연결, 결합이에요. 성막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결, 결합이 안 되면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연결,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는 거다. 사랑 안에서 서는 거다. 성막에서 중요한 거, 몸에서 중요한 거, 이 건축을 비유할 때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다 결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합되고 연결되려면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이름을 짊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할 때 이사야서 62장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사장의 옷을 생각할 수 있다면 출애굽기 묵상 잘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죠. 제사장의 옷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달려있는 보석입니다. 어깨에 두 보석, 호마노에 여섯 지파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가슴에 열두 보석에 이름이 적혀. 제사장의 복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세트예요. 이름이 두 세트.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덜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연결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버팀목 노릇을 해주는 거죠.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성전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출애굽기대로 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가 일꾼입니다. 우리가 선수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바톤 들고 달리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누구든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성막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성막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성막 세우기 전에도 함께 하시고 성막 세우기 전에도 인도하셨죠. 그렇지만 오늘 보면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어요. 성막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막 세우기 전에도 돌보시고 성막 세우기 전에도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영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